보시는 바와 같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여기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의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하지만 다른 많은 서신에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도 함께 동역하는 자의 동역자의 이름을 쓰곤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편지는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쓴 편지임이 분명하고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서신들이 전부 다 정말 바울이 쓴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빌레몬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 자체가 아주 퍼스널하고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장의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렇게 몇절할 때는 몇장몇절안 하고 그냥 절수만 씁니다. 그래서 뭐 1장, 2장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바울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몇 가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내용인데, 디모데 전후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디도서, 바로 전에 묵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도 사실 따져보면 목회서신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목회자로서 이 빌레몬을, 어떻게 지금 그의 삶의 현장에서 권고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이 편지를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썼고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배경 설명이 다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상황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껴맞춰 봐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그럴 수 있거니 하고 그냥 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감옥은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감옥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은 로마에서만 갇혀 있었다 생각하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갇혀 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것이 아닌가. 에베소에서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아주 먼 곳은 아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에 그 에베소의 근처에 골로세라는 곳이 있고 또 라오디게아도 근처에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빌레몬은 아마도 골로세 사람이었을 것이다. 골로세서라고 하는 편지가 전달되던 당시에 아마도 빌레몬서도 같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황을 좀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라고 하는 아주 멀지 않은 한 지역에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재밌게도요. 1절 뒷부분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야 그랬습니다. 자매 아비야. 예.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지금은 이럴 때는 그래야 제가 좀덜 불안합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 펴놓고 지금 들으시는 거죠? 안 펴놓고 들으면 헷갈립니다. 여기 보니까 자매 아비야 그랬죠? 자매 아비야니까 아마도 아비야라는 사람은 그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저는 추측합니다. 이게. 뭐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이라는 말은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고 여기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 나오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유지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집에 교회가 모였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의 사역자의 이름은 아키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입니다. 아키포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볼수 있어요. 여기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좀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계시고, 그의 아내 아비아와 함께 이제 예수를 잘 섬깁니다. 그들이 골로새 지역의 한 가정교회를 지금 호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장로의 이름은 아키포입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읽었지만 완전히 빌레몬 개인에게 주는 편지거든요. 그죠?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 이 복수의 이 복수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단수로 불러요. 오 형제여. 오 형제여. 나의 형제여.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의 아내인 아비아에게도 보내고 또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인 아키포에게도 보내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이 편지를 읽으라고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퍼스널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빌레몬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할지 안 할지는 빌레몬의 이슈예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빌레몬이 순종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빌레몬에게 이 굉장히 퍼스널한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순종의 문제로 바울이 이제 전달할 때 이것을 온 교회 공동체가 같이 알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 1세기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개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요. 이게 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나의 터널 비전을 가지고 내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뢰할 만한 주의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앙 문제입니다, 여러분. Everything. 우리 일상 자체가 신앙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함께 성도들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근데 그 고민이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처럼 함께 고민해 주는, 그러므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교회.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인생이 너무 외롭죠. 너무 인생이 외롭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세는 외롭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믿어서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서로를 주의해야 돼. 잘못하면 내 등에 비수가 꽂히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속사정은 얘기할 수가 없대. 왜? 그 말이 언제 나에게 공격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다. 그 말을 당연하게 하는 여러분도 문제고, 그것이 당연하게 만드는 교회도 문제고, 그 말이 통용되는 교회의 일반적인 어쩔 수 없지 뭐 생각하는 이 교회가 분명히 개혁돼야 될 교회입니다. 들으시면서도 조금 찔리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게 불리한 일이라도 순종은 순종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헌신이 없이는 안 돼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편지의 주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대강 설명을 드릴게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을 섬기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 중에 하나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가 종으로 있던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도주했습니다. 도망쳤단 말이죠. 그 종이 도망을 치면 그 종은 그때부터 범죄자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돈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재정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이것은 뭐 강도 한 사람이나 무슨 도덕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몰라요. 어떤 큰 일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빌레몬 집에서 뭔가 재산이 될 만한 뭔가를 한몫 가지고 도망을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있다라는 얘기죠. 좀 캥기는 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 종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큰 해를 입히고 지금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가운데 어떤 일이 정확하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우여곡절이 있던 가운데 바울이 갇혀있는 옥에 같이 있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한 종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골로새에 있는 자기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 빌레몬? 그 많은 집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필이면 빌레몬의 종이 나와 함께 옥에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옥 중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가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 말은 전도 한번 했단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바울이 오네시모를 양육했어요. 양육해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가운데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감옥에서 복역 기간을 다 마치게 된 것 같아요. 뭐 이 내용은 저희가 그냥 추측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물론 그 상태에서 그는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때 오네시모가 아마도 바울에게 이렇게 자원한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분명히 당신을 돌아봐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직 감옥에 있었거든요. 바울 자신도 생각해보니까 오네시모 같은 형제가 옆에 있었으면 참 든든하겠다. 오네시모를 무척 사랑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속에 아, 분명히 오네시모를 먼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만 한다. 뭐 결과적으로 빌레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네가 나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네시모를 너의 곁에 영원토록 두라라고 하는 말을 도려합니다. 그리고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근데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의 손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짧은 한 편지를 써서 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자,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근데 참 애절하고 간절하고요. 또 1세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당시의 종이란 주인에게 속한 재산과 같아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어요. 빌레몬이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은 없어요. 법적인 책임은. 그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다시 받고 뿐만 아니라 범죄한 종으로 그러므로 그가 잘못한 것을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될 종으로 부리고 그를 아주 힘들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에게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를 내게 다시 너에게 보내는데 이후로는 종과 같이 그를 두지 말고 너의 믿음의 형제같이 두어라. 그리고 영원히 그를 네 곁에 형제로 둬라. 이거는 1세기의 그 과정으로 봤을 때는요. 뒤집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회가 뒤집히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란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죠, 물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골로새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얘기하고 상전과 종의 관계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잘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바울이 말한 말은 너무 혁명적이고 오네시모를 그냥 종처럼 부리지 마라. 믿음의 형제다. 사실상 생각해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냈다는 사실이 좀 놀랍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오네시모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과거로 돌아갑니까? 모르겠어요. 옥중에서 그가 치러야 될 모든 것을 치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사도가 아마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썼을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죠. All same.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종이었던 오네시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나도 살겠다. 이제는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천국이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가장 극심한 현실적인 문제의 자리로 그를 다시 보내. 그러나 그의 손에는 바울의 편지가 들려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나 고민합니다. 개인적인 편지이고 신학적인 내용도 별로 없고 사실 거의 없죠. 그렇다고 뭐 목회를 어떻게 잘해라 이런 내용도 별로 없고 편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저는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은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델링해주는 장면인 것 같다. 우리는 다 오네시모 같은 존재들. 우리가 빌레몬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오네시모 같은 존재들. 우리는 오네시모 같은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죄의 종살이하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현장에서 빼내서 말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빼내서 우리를 완전히 정말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보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 걱정 하나도 없고 돈 걱정도 하나도 없고 대인관계 걱정도 하나도 없고 과거의 나의 문제를 다시 지적받을 일도 하나도 없고 이제 모든 것들 다 해결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편안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생활하겠다. 근데 예수님 우리를 다시 현실 속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있죠? 밤 깊도록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다시 보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 세상. 왜? 죄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 실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상처받은 일들 또 내가 상처 준 사람들 잃어버린 자녀들 망가진 관계들 매일매일의 고된 삶 가고 싶지 않아. 사실 제가 그 뭐 소위 말한 1.5세로 자라면서 일상생활이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았어. 교회만 오면 그냥 내 세상.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들었어요. 내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또 학교 갔다 와서는 저녁에 일해야 되고 밤 10시나 돼야 그릴 다 닦고 청소하고 집에 가면 뭐 거의 밤중인데 숙제하고 자면 12시 지나고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서 토요일 하루 종일 일하고 안 믿어지죠? 다들 저는 뭐 금수저 은수저 물고 자란 태어난 줄 아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시절이 다 있었죠. 근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일날은 저녁 예배까지 꼬박 드리고 그것도 끝나고 나면 집에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누구라도 남아있는 사람 없나 또 나가서 커피 마시고 그냥 밤 늦게 돼서 들어가면 또, 아, 또 일주일 어떻게 사나. 근데 가라 그래요. 한편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갈구임을 당해야 돼.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신학생들, 교육자들. 아무리 못 돼 먹어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다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불신 세상 가운데서 정말 버릇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많은 성도님들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보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거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편지가 들려있어. 예수님의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있었던 바울의 편지에 쓰여져 있던 그 내용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진 편지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 너는 새로 태어났다. You are newly born. 10절에 그렇게 써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비록 오네시모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바울은 그에게 너는 새롭게 태어난 자다. 이 사람은 새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변화의 삶의 길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새 출발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과거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과거의 베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의 눈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도록 해주셨어요. 의롭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아닌 옛 종교, 옛 구교의 가르침 아래서는 새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의 죄를 내가 참회와 고행으로 갚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괴롭혀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물론 죄를 속죄하는 것은 절대로 값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파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나의 죄값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신다는 거예요. 칭의의 교리가 그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하죠.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바울사도의 말처럼 생각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유익하다. 너는 유익하다. You are useful.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드렸어요.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저희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의의 병기다.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의를 위한 병기. 더 이상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들이지 말아라. 이제 너는 너의 몸을, 너의 삶을 의의 도구로 들여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 속성이 허무합니다. 아주 허비입니다. 허비, 방탕입니다. 죄는 암만 져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해만 됩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헛된 것은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욕심을 부리면서 나의 욕망을 부리면서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여러분, 너무 쉽게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죄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도리어 마음이 부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헛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허탄한 데 빠지게 합니다. 죄입니다. 죄.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이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은요,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욕망만 불태우는 사람들 정말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이웃과 또 세상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 또 자신의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 섬기고 나눔에 익숙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그래요. 요새는 다 미이즘이에요. 미이즘. 내가 먼저다. 미국이 참 큰일 났어요. 트럼프 이즘에 빠져 있어요. 내가 먼저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천거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바울은 바나바에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갚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결국은 그가 아라바 사막에서 수년을 보내고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홀로 머물러 있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주의 종이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에게 안디옥으로 가자. 너는 유익하다. 안디옥으로 가자. 그래서 안디옥에서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교회 설립과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케이스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마가. 마가는 재밌게도 바나바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첫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가는 고생스러운 그 길 가다가 도중 하차했어요. 다 이상 못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가 해야 될 일까지도 자기네가 짊어지고 나머지 선교여행을 마무리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맞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시나리오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 끝부분에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겨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요. 아마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유익하기보다는 무익한 종들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가 빌레몬에게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듣나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칭할 때 이 사람 내 신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복이란 말의 정말 뜻은 뭐냐면 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장. 그는 나의 심장이라. 그는 나의 심장이라. 어떤 사람이 저를 추천하면서 그 사람은 내 심장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겠죠. 제가 여러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일들을 요새 합니다. 추천해달라는 요구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데도 추천해달라 그래요. 그럼 참 괴로워요. 추천서를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추천서는. 역시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수들은 조심해야 돼요. 추천서 써달라면 오케이. 그러고서는 이상한 추천서 써줄 때 있어요. 나중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누가 나한테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있는 없는 거 다 끌어내서 좋은 말 만들어가지고 써주죠. 저는 그런 추천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한테 추천 쓰시면. 근데 정말 추천서를 쓰는데 그 추천서 속에 이 사람은 내 신복입니다 라고 써서 보낼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마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상에 천거하면서 그는 내 심장이다. 너는 내 심장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인격적인 이해력을 테스트하십니다. Do you love me?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세상으로 가라. 너는 나를 위하여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가라. 너는 나의 심장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써서 여러분 손에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편지를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으로 파송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새로 태어났다. 너는 유익하다. 너는 나의 심장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편지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여러분의 심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고난의 자리로 갔어. 오네시모처럼 주인에게 부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다시 가세요. 일상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계세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다 마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